말씀을 드린 신앙고백서 8장 1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한 사람이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이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4대 성인이고 그저 좋은 일을 했던 인류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최초 죄를 범한 상태가 인성을 잊고 있었던 상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있었다고 하면 인간이 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또 오직 인간만으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심으로써 한쪽 본성의 약함을 죽음에 복종시키고 죄를 속하셨다. 한쪽 본성의 약함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리키죠. 인성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속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본성, 즉 신성의 능력으로는 죽음과 투쟁함으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야만 되고 참 인간이라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고백을 하는 두 가지 그 고백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고백은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위 하나님이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통일된 존재로 우리 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과 인성으로 통일된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분리된,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이 나눠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몸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별로 애틋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채 있다고 하면 그분이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기는 할지언정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살갑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본성이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런 그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측면,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용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용론적인 측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편의상 취한 방법이지 본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과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서로 함께 얽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통로, 수단, 열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 교재에서 살펴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처음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엄격한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신 적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그랬을 때 뭐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취급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을 보면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닌 무슨 지파죠? 유다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선지자 직분, 왕 직분, 제사장 직분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맡기신 직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분이라기보다 역할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에게 맡기신 역할이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 이걸 가리켜서 선지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또 왕의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 가지 역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인간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은 사단의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인생들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죠. 종의 노예가 되는, 아니 돈의 노예가 되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무지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단의 정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는 이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원래 인생에 기대하셨던 그 참된 역할을 회복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인간을 무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그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압당해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이 귀한 왕의 역할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잃어버린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직과 그리고 제사의식들을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가했는지 뿐만 아니라 왕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의 그냥 세상 국가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교회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결국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직의 주요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서는 신적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뭐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주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언뜻 생각하면 종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딱 기억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신약시대, 즉 2000년 전에만 오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시니까 예수로서의 종들은 사도들도 가리키지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선지자들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지요. 어떤 때는 환상과 때로는 신탁, 신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것이죠. 신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의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서의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전파하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도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조명의 사역도 함께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역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인간에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이 두 가지 역할, 이 선지자 역할도 함께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사장이 때로는 긴급하고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에 전무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과연 이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는가? 과연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 이 사실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재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재상이 입는 옷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재상이 입는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봇이라고 부르죠. 재상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 그 가슴에 흉배가 있습니다. 흉배. 근데 그 흉배는 무엇이 붙어 있는가 하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석에. 출애굽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상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물린 견대, 견대가 뭐예요? 멜빵바지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 매지요? 이 견대가 붙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장 혼자 나아가는데, 대사장이 혼자 나아가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흉배를 붙이고 나아간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은 하나예요.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곧 누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니까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의 제사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제사 행위 자체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수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연합의 개념이 이미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상이 나아갈 때 열두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선지자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능을 감당했는가? 아까 제가 흉배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흉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판결 흉배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판결 흉배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흉배 안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죠. 출애굽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림과 둠밈이 이 둠밈의 용도가 폐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굳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점점 폐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타나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번제라 그러지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담당하시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지성소의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 성소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원래 예수님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그렇게 풀어나가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가솔들, 그 재산들을 다 찾아오지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살렘 왕이라고 호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호칭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참 이상한 제사장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기도 해요? 살렘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창세기 14장에 딱 나타나고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을 하지 않다가 어디에 딱 나타나는가? 시편 110편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같이 한번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으니까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으라는 이야기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인 존재인데도 4절에 또 가서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그랬잖아요. 바로 또 예수님을 가리키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죠.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상이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7장을 보세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결국 예수께서 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는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 제상이 되신 분이 아니고, 만약에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 제상이 되셨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되고 마는가? 승계적 존재.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을 일정기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엘리처럼 혹은 아론처럼 제상직을 또 내려놓으면 되는 영원한 제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보니까 낱날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결국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제상이 될 것인 것을 설명하는 예표적 인물로 이미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대제상의 역할들을 곳곳에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제상이 사역했던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상이 일했던 성전이 자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자신이 대신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장소 아닙니까? 결국 그 성전의 역할을, 제상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시는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처럼 중재사역, 중보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타납니다. 축복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과 쭉 관련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즉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직분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둘로 그러면 나눈다고 하면 무언가 하나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에 만족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거는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족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제사장 사역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은 또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하면 구약에 의하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제물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제사장과 제물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왜 인신제사를 받아야 되는가? 최초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잃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 그 인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고 오셔서 실제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10편에 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죠? 살렘 왕이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원래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우시아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다가 다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왕직과 제사장 직분이 결코 겸직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이상하게도 왕이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적인 인물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처럼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분을 겸직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예표적 존재가 멜기세덱이고 다윗이고 결국 그런 실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선지자는 빠지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재상이 일부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결 흉패, 우림과 둠임을 통해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들로서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죠? 말은 당시에 군사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 나가야 되지 자기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을 더디어서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은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런 뜻으로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본문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교회 치리사역도 이런 차원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치리를 하잖아요. 성도들을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목회자 성향대로, 목회자 개인적인 목회 철학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주무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처럼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이 쇠락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말씀 기억나세요? 전도사님이 강의했는데 다윗의 타락한 곳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은 쇠락해 갔습니다. 퇴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랬는데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집은 외부적으로 보면 망하고 말았죠.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 놓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다스린 그 치리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 예수리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이런 면에서 단순한 한국, 미국과 같은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할 때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으실 때 아 이거는 한 나라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교회 역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하셨는가? 먼저는 자기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사단의 억압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단보다 더 크신 그분이 사단보다 더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풀어내어서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왕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무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참 재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데 그것은 죄의 흑암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라는 말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지요? 기름 부음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세 가지 직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왜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통해서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역할, 이 역할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직분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고백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그럴 땐 아멘 해도 돼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마땅히 선지자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죠? 죄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되겠죠? 자기가 막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제 문제를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참 제사장이지 그분께.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다고 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역할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임직받는 세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세 가지 직분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그림자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참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요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의 말씀의 뜻을 물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오 이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 친히 내맡겨야 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의 내적인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